삼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수성의 가족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부흥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사랑하셔서 집회 기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치유를 경험하셨습니다.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혈우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과 또 그러한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문자와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목장 모임이나 또 교회 여러 모임 가운데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또 함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임명화 집사님께서 어머님이 그 실명 상황에서 눈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간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일교구 153업장 임명화 집사입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너무도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엄마를 구원해 주시고 이번 부흥송회를 통해 고쳐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는 많이 아프셨습니다. 특별한 병이 없으셨다고 하는데 시름시름 앓으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프실 때면 굿하는 사람을 불러서 굿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아프시기를 반복하시던 중 어느 날은 굿하시는 분이 엄마한테 교회를 가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한 시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교회를 가족 모두가 다녔었던 듯한 기억이 조금 납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 오남매였고 너무 어렸기에 일요일마다 아이들을 깨워서 교회를 간다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듯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다니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 낯잡고 자식들을 힘들게 한다는 제 의식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를 찾으셨고 그러던 중 오빠가 특별한 병명도 없이 엄마 젊었을 때와 같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일도 못하고 집에서 누워있기를 반복하던 중 엄마가 오빠가 걱정이 돼서 선물 보러 갔는데 아들 다 죽게 생겼다고 빨리 구출하라고 했답니다. 그때 당시 400만 원인가를 준비해야 해서 엄마가 은행에 혼자 가기 무서우셔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내막을 알게 된 저는 엄마에게 전화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계시라고 한 사이 오빠가 성가롤러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저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 자초지정을 얘기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굿하면 안 된다고 굿하면 더 큰 귀신이 들어온다고 목사님이 병원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엄마를 모시고 성가롤러병원 응급실로 가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뵈었고 목사님이 오빠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사모님께서 중보기도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수기도 때 성령님이 오빠를 만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빠가 안수받는데 뭔지 모를 평안함과 이상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아들을 위해 다음날 새벽기도부터 나오시게 되었고 오빠도 수요일부터 나오게 되며 우리 친정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후로 엄마와 오빠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예배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증거될 때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마 3년 전인 것 같아요. 엄마가 아래시장에 고추 모종을 사러 내려가시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하던 차가 엄마를 못 봤다가 급하게 서는 바람에 놀라신 엄마가 넘어지면서 보도블록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 사고 이후 1년 정도 병원 생활을 하셨고 그 후유증으로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었고 눈을 뜨려면 오만상을 써야 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동네에서 찡그리 할머니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엄마에겐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전대병원을 수시로 다니며 치료를 했지만 차도 눈 없었고 오른눈을 땡기는 듯한 통증과 실명 위기의 왼쪽 눈, 뾰족한 치료법이 없으니 많이 아프면 수술하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서 오른쪽 눈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왼쪽 실명되려고 하는 눈만 실명 안 하게 한다고 의사선생님은 말씀하셨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던 중 왼쪽 눈에 실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엄마의 삶은 매일매일 힘들었습니다. 뭐든 스스로 하셔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신데 눈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늘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해서 발을 헛디디기가 일쑤였고 잘 안 보이는 눈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드셨을 텐데도 자식들 걱정할까 봐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예배 시간마다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강력한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있으신 강사님 동영상을 보며 나도 만져주셔서 저렇게 나았으면 좋겠다는 사모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는 나오실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날도 몸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오늘 아니면 안수 못 받으니까 꼭 가야겠다는 사모함으로 나오셔서 장시간 앉아 계시다 보니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얼굴은 눈의 열이 얼굴로 내려와 벌개지시고 힘들어 하시면서도 강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시는 엄마를 옆에 앉아 보면서 그동안 살뜰히 챙겨드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죄스러워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 엄마 눈 좀 치료해 주세요. 우리 엄마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고 찬양할 때도 열려라의 바다 찬양을 올려드리며 열려라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를 목놓아 찬양 드렸습니다. 강사님 기도 선포 시간에 왼쪽 눈 실명되신 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 때 우리 엄마인가 하고 우리 엄마면 죽겠다 하고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고 다음 날인 목요일 날 생각나서 엄마께 전화를 드려 엄마 실명된 눈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하니 왼쪽이라고 하셔서 엄마 강사님이 엄마 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자 엄마는 못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눈은 좀 어때세요? 하고 여쭤보니 모르겠다 눈물이 많이 차서 답답하고 아롱아롱한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2시 넘어서 엄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이 왼쪽 눈이 환해져서 잘 보인다잉?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엄마가 말씀하시길 근데 두 눈이 잘 안 보일 때는 똑같이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하며 그래도 괜찮았는데 한쪽이 환해지니 오른쪽이 더 답답하고 이 상태 하십니다. 그래서 엄마 실명된 왼쪽 눈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른쪽 눈도 만져주시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 기도하세잉 하고 말씀드립니다. 친정 식구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언니들과 시댁 식구들에게도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날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성회를 통해서 어머님의 눈이 치료함을 받고 회복된 귀한 기적의 현장을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지난 부활 후 첫째 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일곱 명의 제자가 디베랴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또 귀한 사명자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잡초를 가르켜서 필요가 없는 그런 풀들을 잡초라고 합니다. 밀밭이나 보리밭에 잡초가 생기면 농부는 그 잡초를 제거해 버립니다. 설령 그 잡초가 성장을 해도 자라도 추수 때가 되어지면 그 잡초는 모아서 불태워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초만 잡초가 아니라 보리나 밀이 잔디밭에 있으면 보리나 밀이 잡초가 되고 맙니다. 잔디밭에 그 보리와 밀이 자랐다고 해도 그것을 뽑아버리거나 제거해버리거나 또 모아서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성도의 삶이 또 제자의 삶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으면 알곡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잡초와 같은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알곡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알곡이 됩시다 라고 하면 알곡이 됩시다. 제자들이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 그리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고기를 잡으러 다시 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후회도 해보았습니다.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라고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 잡지 못했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바다로 뛰어내려서 막 수영을 하면서 바닷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 나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작은 배에 옮겨 그물을 끌고 해변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조반을 준비하시고 떡을 구워놓으시고 숯불에 떡을 구워놓으시고 고기도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고기를 더 가져오라고 하면서 사랑스러운 그 주님의 손길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수고했던 그 제자들, 허기졌던 그 제자들, 주님의 따사로운 그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셨던 주님, 세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옛 직업 생활을 했던 그 바다로 돌아왔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묻는 질문은 오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최고로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 수정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은 그 제자 베드로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달라라고 부탁하시는 그 말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그렇게 주님을 부인해 왔지만은, 부인하고 또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은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되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보다도, 그 사람들보다도, 또 어떤 취미생활이나 어떤 직업보다도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내 자신도 사랑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나의 모든 일이나 나의 모든 취미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주님, 저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눈물의 기도 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해 달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나아서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를 15년간이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끊어버리게 하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17장에도 그 남유다의 왕 가운데 그 요사밭의 그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17장 16절에 보면 그 요사밭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요사밭이 위기를 만납니다. 20장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위기 가운데 연합군이 공격을 해 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그 연합군을 완전히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요사밭과 그 나라의 태평과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 오늘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늘 그 삶 속에 기적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사람들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고 오늘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대답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세 번째도 묻고 대답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씩이나 질문을 했고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고백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끊임없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사랑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근심하며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도 알고 내가 연약해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다시 디베라로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해서 고기 잡으러 왔던 그것도 알고 계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저는 여전히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부인한 경우도 있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몸을 찢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너를 사랑하였기에 나는 내 피를 다 쏟기까지 하면서 너를 사랑했다. 그 사랑을 받은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기까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묻는다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부부들이 더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소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의 이 사명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 양은 바로 주님의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양을 내 어린 양, 어린 양은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일 수도 있고 또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들은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쉽게 사단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무서운 사자나 그런 양들을 잡으러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양을 공격합니까? 약한 양을 공격합니다. 어린 양을 공격합니다. 힘이 없는 양들을 공격합니다. 빨리 도망치지 못하는 양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사단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린 양을 우리가 먹이는 것은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을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양을 치라. 이 치라고 하는 것은 막 때리다 막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양을 잘 돌봐야 된다. 내 양이다. 내가 핏값으로 세운 내 양이다. 내가 피 흘려서 살려준 내 양이다. 그 양을 너에게 맡겼으니 그 양을 잘 돌보아 달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소중한 사명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고기 잡으러 올 일이 아니다. 다시 바닷가에서 헤맬 일이 아니다. 내가 준 내게 맡겨준 그 양떼들을 돌보아야 된다. 그 양떼들을 먹이고 그 양떼들을 돌보고 그 양떼들을 사랑해야 된다.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모든 사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전에는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원하는 일을 행하였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순교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순교자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 그리고 주님의 소중한 사명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구원하셨던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때에 하늘의 잔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일입니다. 바로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이 순교의 길이라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 사랑 가운데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오늘 모든 우리 수등의 가족들,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수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